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일단 정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딛고 서 있는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건물에 기초가 없거나 부실하면은 쉽게 흔들리고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 사람의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 진영에 속해 있어요. 마치 라이벌 관계의 두 팀이 경쟁을 하듯이, 그래서 한 팀이 우승하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한 팀이 열세가 되겠죠.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이것이 약해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은 두려움이 강한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 삶 가운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을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다 하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믿기 쉬운데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기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실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직자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연봉이 결정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럼 일정 액수의 월급을 받게 될 것을 믿죠. 얼마의 돈이 자기 은행에 언제 꼬박꼬박 입금될 것을 확신해요. 그 회사의 회계 담당이 누구인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떤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입금이 되는지 그 과정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돈이 입금될 것을 확신해요. 이 믿음에 따라 보아두었던 대형 TV도 사고, 이 믿음에 따라 장기 여행 계획도 세운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회사를 믿고 고용 계약서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했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은 사실 아주 힘이 셉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을 믿고 신뢰하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대상, 그 존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맥 가운데 성경을 읽으라고 항상 권면을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인가? 5장 7절이니까 그 앞절, 제일 처음 시작한 그 구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구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바울은 이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육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 몸을 지칭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과 분리가 되는 순간 그것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영혼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영혼을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을 우리는 육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하고 병들고 언젠가는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죠. 마지막 그 숨을 쉬는 순간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영혼을 담을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몸. 저는 이 부활의 몸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전체를 열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 지금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어떤 몸이 있다.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나는 입을 것이다. 이 사실이 믿으시는가? 지금 우리 주에 이런 몸을 입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이전에 이런 몸을 입은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이 일절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 오클랜드 도시 가운데 이 구질이 믿어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백이 이 사도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초자연적인 뭔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가? 5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일반 사람들이 믿겨지지 않는 어떤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확신하고 믿어지게 만드는 어떤 에이전트가 있는데 5절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이런 몸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다운페이먼트로, 계약금으로 집을 계약하면은 전액을 다 치르지 않았는데도 일단 내 집인 양 살잖아요. 그리고 다달이 집을 하다가 20몇 년 뒤에 완비하고 난 다음에 실제 법적으로 내 집이 되잖아요. 15%나 20% 되는 그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하는 순간에 아, 내 집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보증이 되죠. 성령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보증으로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확신시켜주는 그 작업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지금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합니다. 이제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몸을 입고 주님과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언젠가 영원히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갈 것이다. 이것이 문맥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7절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믿는 행위를 지속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인식하는 그 세계가 너무 강렬하고 현실적이어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물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 귀로 듣는 현실,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이 현실이 너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많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의외로 많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겪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으로 잠시 가주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고요.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중요한 것을 새겨놓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강력하고 현실적이어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각인시킨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은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것들을 세워보니까 적어도 다섯 개의 굵직한 사건을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근거리에서 목도를 합니다. 들은 귀신에게 명령을 했을 때 즉각 귀신이 떠나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일어났던 그 펄펄 끓는 듯한 열병이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즉각 떠나가요.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뭡니까?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한센병이라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불체병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완치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세계관을 아주 막 뒤흔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중풍병자에게 지금도 그 중풍 맞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온전케 된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을 못 써요. 이렇게. 왼손, 왼발 이렇게 못 써요. 많은 경우에 고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023년 사는 우리에게. 근데 2000년 전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고치셨어요. 바로 고치셨어요. 이 초자연적인 치유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 뭔가가 있구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상의 차원이 있구나. 이것이 그들이 따르는 그들의 라피인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뭔가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은 새로 배우는 것처럼 당혹스럽고 새로 배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을 40년째 이상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졸업이 되든가요? 어떤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 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끄떡없는 전춘후 신앙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흔들립니다. 희한해요. 졸업이 없어요.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희들끼리 호수 저편에 갔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배 함께 타면서 그들과 함께 건너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같이 가자. 그래서 동승하십니다. 동승. 함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신하고 자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decree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으면 반드시 됨을 믿으십시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배가 출항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게 광풍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라일랍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광풍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서 어떤 종류의 폭풍인가 하면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의 종류가 바다 물결을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선박에 타격을 하니까 엄청난 무서운 어떤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강한 회오리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무슨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탄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시에서 자라서 배를 대여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와 함께 갈릴리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론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뱃사람들이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당연히 세베대지요. 세베대도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라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를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이제 우리 한인들 가운데 만약에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낚시하다가 전원을 다간 그런 것들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누수로. 알고 있죠. 아, 한국과는 달리 이곳에는 갑작스럽게 바닷 물결이 이 미끄러운 데에서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죠. 익숙하게 들었으니까요. 동일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이들은 언제 어느 가족 누가 어떻게 바다 폭풍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까지 들었을 거예요.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에 올랐을 때 정말 공포가 몰려올 정도의 어떤 바다 폭풍을 경험합니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에게 이때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20대가 아니에요. 15살에서 20살 그 사이에 나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는 틴에이저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죠. 야고보가 아마도 동생 요한에게 예수님 근거리에 있는 그 동생에게 빨리 선생님을 깨우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이때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소리를 높여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완전한 평강 가운데 눈을 감고 주무시는 주님과 공포에 질려서 지금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드는 얼굴 주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보면은 잠시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서 이 고물은 배 그 끝부분 선미 부분 아닙니까? 그쪽에 배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그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지 언제 베개까지 챙기셨대?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안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사건을 만나거나 얼음에 처하면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듯이 보이죠. 그때 이 목소리가 이게 안 보이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다시 누가복음 24절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잠을 깨서 정말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덮고 있던 담요를 긋고 일어나셨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빈혈기가 있는지 자다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은 바로 중심을 잘 안 잡아치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골로 갈 뻔했습니다. 지금 배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요동쳐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잠에서 깨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잠을 깨셨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혹시 요동하는 그 배에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과 요동치는 파도 물결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세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잠잠하라. Silence. 이렇게. Be still.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명령이 나가는 순간 무슨 소리를 내든 그런 바람이 그치고 배를 삼킬 듯이 이렇게 파도가 치던 그것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잠잠해집니다. 서서히 이렇게 물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람소리가 쉐이 불다가 천천히 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물결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기이한 광경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제자들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25절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한 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나누어서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복음 4장 40절을 좀 더 추가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메시지 다 놓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믿음을 둡니다. 그 믿음이 어디냐? 어디에 놓이느냐? 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무수하는 것 정상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멀리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닌데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유와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파도가 삼킬 듯이 철석철석 다가오면서 무슨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근거는 바로 다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누가복음 본문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닥친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평안한 일상이 진행될 때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일상을 흐트리는 다양한 형태의 파도가 일어날 때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인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자, 파도가 쳤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고 느끼는 데 가 있었습니다. 그에 들리는 그 센 바람 소리 여기에 믿음이 가 있어요. 이것이 크게 인식이 돼요. 눈에 보이는 파도, 그 파도가 만들어내는,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얼굴을 때리는 그런 물보라. 그게 차갑잖아요. 그것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여기에 믿음을 둡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이 현상, 들리고, 보고, 체감되는 바로 이 현상 그 자체에 믿음을 둬요. 그곳에 있습니다. 바다의 무슨 자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아니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는 거죠. 보이는 것에. 바다 폭풍이 일어나는 순간 제자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몰입하는 거예요. 이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곳에만 우리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무수함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할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다의 예수님이에요. 이미 그새게 불던 바람도 무섭게 치솟던 파도도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 이렇게 두려워하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있잖아요. 포비아,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고소공포증, 물공포증 그 전부 다 뒤에 그 포비아라는 단어가 붙게 되거든요. 그 헬라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공포심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서 지금 공포심을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람 소리나 파도는 이미 잡혔어요. 그러면 무엇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을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그 폭풍을 죽여버린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예수님보다 훨씬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다 이 말은 경외의 감을 느끼며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영화 만드는 그 회사 있죠. 마블사. 마블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그 뜻이거든요. 경외감을 느끼다. 경이로움 그것을 다 마블이라고 해요. 마블. 바로 그 단어예요. 중풍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치는 폭풍을 만들어내는 이 파도를 치게 하는 이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몰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경외감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러한 현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실제이신 그 주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을 붙잡는 그 신뢰하기를 연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fair weather face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fair weather. fair weather 하면은 좋은 날씨 아닙니까? 좋은 날씨 face 신앙. fair weather face 뭘까요? 좋은 날에만 작동하는 신앙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ChatGPT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큰일 났어요. 이게 ChatGPT 때문에.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fair weather의 쓰임에 대해 세 가지만 말해주라고 입력을 했어요. 아니, 한국말로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fair weather는 영어로 쳤고요. fair weather의 쓰임에 대해 세 가지만 말해줘. 엔터 했더니 세 가지 쭉 바로 나왔어요. fair weather friend.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좋은 때만 연락하는 그런 친구라는데. fair weather friend. fair weather fan. 팀이나 선수가 잘 나가는 경우에만 응원하는 팬. fair weather voter. voter는 이제 그 투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특정 시기나 상황에 있으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다시 말해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후보나 정당을 쉽게 버리는 경향. 그걸 갖다가 fair weather voter라고 말을 해요. ChatGPT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fair weather face란 무슨 말일까? 좋은 날씨 믿음, 유리한 상황에서만 믿는 믿음이에요. 내 삶 가운데 괜찮을 때만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들 때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그 이상의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붙잡듯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저 기도하고 믿도록 하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앞에 담임하시던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는데 그 주님의 교회에 사역하실 때 여름 수련회가 있었대요.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 어린 아이 한 명이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 부모인 집사님의 슬픔과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주일날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내용이 다섯 가지 감사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세상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 세 번째, 은혜로운 수련회장에서 불러주심을 감사. 네 번째, 지금은 빈자리가 크지만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고 후 보여주신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백은 작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날씨 좋을 때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본능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 또한 확신합니다. 3월 중 우리가 말씀 암송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3월 첫 주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백했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 걷는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체감하는 것 초월한 그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새기고 또 새겨서 환경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내 주님을 감지하고 붙들고 보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파도와 폭풍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